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여기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3월 5일부터 어린이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요일 9시와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예배도 여전히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팀은 일요일에 최대한 많은 어린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아이들은 다른 누구보다 이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팀은 훌륭하지만 우리가 각주마다 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면 작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전에 보통 삶으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길 도착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되찾고 가야 할 곳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여러분 중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어디에 뛰어들어야 할지 궁금한 분이 있으면 저희들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곳이 시작하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before 교회를 처음 접하시든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셨든 누구든지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소매를 걷고 before 아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밖에 공유지 정보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것들과 도와드리는 서비스에 연결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서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지난주 저에게 누가 익숙하지 않은 아니면 생소한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이 얼마나 생소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이라는 단어와 가족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집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가장 잘 정의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는 그냥 집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낯설게 느껴지는 완벽한 폭풍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은 제 자신, 새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약 3개월 후쯤 역사상 가장 복잡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가 2020년도가 1918년도, 1929년도, 1968년도를 다 통틀어 한 1년에 다 묘사하는 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도는 낯선 느낌을 위한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상으로 normal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오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가 무엇을 되찾는지에 대해 정말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 마가복음 5장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몇 가지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특별히 눈치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장소에 여행하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고친 다음 그가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군중이 그의 주위에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군중이 너무 커서 해안가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남자 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장면은 다음에 설명하는 장면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군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 계시고 그들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걷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군중 속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옷을 만지기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군중을 꿰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쳤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뭘 봤는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고 예수님을 밀어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분의 능력과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시리즈의 2주차를 시작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레위기 2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난주에 여기 없으실 수도 있고 지난주에 예배를 보지 못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와, 레위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네 라고 약간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셨는데 오늘 저는 놀랐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에 오셨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말해서 이 시리즈는 지난주에 시작했으며 중요한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모든 이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전에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경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선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원시적이고 오해를 받는 성경 중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던져진 역사, 시, 예언의 무작위 몇백 년 동안 함께 하나님을 찾는 개인 그룹에 의해 모여진 책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인 것은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처음 예수님이 잊어버린 동전, 잊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는 것들은 하나님이 인류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찾기의 매우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들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단지 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일 수도 있지만 주로 영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구속과 온전함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이 렌즈를 통해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사물을 다른 각도로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투쟁을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지침을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민족, 심지어 원시민족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두 번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막 익숙해지는 분들에게 정말 특이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사의식을 고대 히브리언들이 행한 정화의식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누가 앉아서 이런 것을 읽나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책은 페이지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의미로 쓴 책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제자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제도가 사용된 문화에서 나오고 왔습니다. 사실 역사상 이 시기 동안 모든 문화는 신에게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신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신들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관련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이 책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너희들이 가까이 오기 위해 이것이 해야 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레위기 처음 다섯 장은 고대 히브리언들이 다섯 가지 다른 희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섯 개의 장, 다섯 번의 희생. 지난주 1장에서는 태우는 헌금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2장에서는 두 번째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곡물 헌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저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갈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아론의 자속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할 것이며 제사장은 감람 기름이 섞인 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 그 제물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를 그것의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제 중에서 가장 아주 거룩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갈람 기름을 섞어 구운 빵이나 갈람 기름을 발라 구운 얇은 과자여야 한다. 만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이다. 만일 너희가 솥에 찐 빵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감람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바칠 이런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지고 가서 나에게 전체를 드렸다는 표를 그 일부를 단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10절입니다. 소재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 중에서 아주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과 꿀은 제일 처음 추수한 예물로서 나에게 바칠 수 있으나 그것을 단에 올려 태워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상징이므로 너희 모든 예물에 이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첫 이삭을 나 여호와께 소재로 드리려거든 그것을 볶아서 찢은 다음 그 위에 감람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바쳐라.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나 여호와께 바쳤다는 표로 찢은 곡식 일부와 감람기름 일부와 모든 향을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다. 지금 우리가 묻는 질문을 크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읽은 후 2020년도에 이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 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탐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와, 이것은 모두 내 생각 밖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 우리 머리 전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부사항과 곡물, 요리 방법이 어떻게 중요한지 알고 싶어합니다. 자, 이것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이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재물, 그 자체인 곡식, 재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곡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곡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하라고 말했습니다. 민하라는 단어는 실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뜻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사기 3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글론이었습니다. 에글론은 언덕 위에 살았던 통통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통한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출해 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라의 아들 원손잡이 예흣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흣에게 조공을 주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갖다 바치게 하였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조공이라는 단어는 미나라는 뜻입니다. 미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곡물로 번역했지만 사람들은 미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곡식 재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외국 왕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당신의 땅을 점령하고 나서 당신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미나를 줄 수 있습니다. 미나를 줄 때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에 미나 제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재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는 당신은 신이고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정복하는 왕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내 삶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미나는 그냥 곡물이라는 뜻보다 더 높은 뜻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미나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26장 9장 10절부터 26장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는 너의 내신은 기름지고 비옥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농작물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는 이 감사 제물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앗을 땅에 뿌리고 비와 햇빛과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 모두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당신에게 주님에게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미나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신이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미나는 단순히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 세 번째 뉘앙스가 있지만 시간 제한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는 거룩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천막에 접근했을 때 자신의 삶과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해 왔을 때 다른 신들과 같지 않은 신 앞에 왔을 때 경건합니다. 홀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미나의 이 3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우린 이 단어를 여기에 두고 다시 레위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장으로 돌아가서 재료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재료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재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것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왜 레위기 2장에서 하나님은 세부사항 왜 이렇게 구체적이셨나 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레위기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소제를 드리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감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이제 여기 주님이 고운 밀가루라고 말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그냥 고운 밀가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밀가루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각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로 다시 돌아가면 밀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곡식을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 위에 놓고 갈아야 합니다. 더 갈아야 합니다. 많이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빵을 만들고 싶으면 밀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집에서 쓰는 매일 밀가루는 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갈기를 멈췄을 것입니다. 매일 사용하기 위해 잘 갈아서 갈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또한 매일 밀가루에 불완전성과 불일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밀가루에 곡식과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밀가루와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밀가루를 얻으려면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 그 가는 밀가루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또 순수합니다. 흠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좋은 밀가루는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좋은 밀가루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은 탁월함을 원하십니다. 그는 최고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다시 두 번째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곡식으로 나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재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감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기 두 번째 성분은 기름입니다. 이제 이 기름은 왜 중요합니까? 레위기 뒤에 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고 교사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캐릭터는 중요한 캐릭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읽으려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원한다고 주님께 계속 졸랐습니다. 다른 나라에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영을 부을 것이다. 사울은 내 영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영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그를 인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상 10장에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그때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어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사울의 머리카락에서 기름이 떨어질 때 사무엘은 왜 새 왕들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구약 전체에서 올리브 유는 하나님의 영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사울 위에 부을 때 그는 상징적으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덮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동의어입니다. 다시 레위기에 가서 우리는 좋은 밀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 번째 성분을 가르칩니다. 여기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곡식으로 나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재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감람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길 보면 유황은 정말 흥미로운 물질입니다. 그것이 형성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향기를 얻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황의 향은 정말 강한 기름을 만듭니다. 유황을 생산하는 나무는 정말 독특한 조건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이 나무는 매우 바위 같은 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 만드는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바위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눌리면서 형성되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좋은 향이 나는 유황을 얻으려면 다음 그 향을 부숴야 합니다. 여기 다시 재료를 보면 여기에는 밀가루가 있습니다. 순수한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력을 받으며 무언가를 생산하는 유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다음 지침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재료를 아론의 아들 드린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요리합니다. 하지만 11절을 돌아가 보면 가서 보면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기에 누룩과 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들어가는 밀가루 반죽은 무엇을 합니까?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러고 보면 저절로 이 부풀게 돼서 이 형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을 빼내고 나서 놔두면 질감이 변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그대로 두면 변경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제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꿀과 누룩은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장치에 남겨지면 썩어지고 부패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부패 또는 부패에 대한 단어, 그림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성분 목록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너희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상징이므로 너희 모든 예물에 이 소금을 쳐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소금. 그렇다면 왜 소금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연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거래를 하거나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을 때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소 세 마리를 양 다섯 마리와 교환하려고 할 때 누군가와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각자 소금을 서로 앞에서 먹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나는 당신을 보고 소금을 약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구약에서 숫자와 같은 민수기와 같은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영구히 너와 내 자신의 양식으로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맺는 불변의 계약이다. 소금은 맛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보존합니다. 맞죠? 의도한 것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가장 좋은 밀가루를 원하고 기름을 원하고 유향을 원하며 그런 다음 그는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을 맺는 성향입니다. 이것에는 영원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과 오늘 본 재료들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어느 한 그림을 포인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어떤 사람을 포인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레위기에서 잠깐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 대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작가는 새로운 종류의 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레위기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제물을 바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는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훌륭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바로 훌륭한 밀가루와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전기를 보면 뭔가 눈에 띌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있는 이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처녀이기 때문에 천사는 영이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은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신, 하나님 존재로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를 보십시오. 중요한 세부사항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광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때 마태는 특정 세부 예수님은 무엇 밖으로 제기됐을까를 말을 했을 때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는 침례, 성령의 의의 주도, 성령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언젠가 보고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활동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구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성령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을 부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덮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딘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오래 전에 이사야는 이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과 그가 십자가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다가 어린 양과 털 깎은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붙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여길 보시면서 연결시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압박, 짓눌림, 압착,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많은 누를수록 더 향기가 납니다. 이게 모두 무슨 소리입니까? 유황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 더, 밀가루와 기름, 유황소금을 가져다가 오븐에 넣으면 무엇이 됩니까? 빵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곡식 제물 미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림일 수도 그림입니다. 모든 성분이 함께 하고 그 희생하는 것, 생명의 빵,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바치신 것, 이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시적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책이지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소금, 그것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내가 와서 있는 곳, 너희들이 여기 올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빵은 몸이고 포도주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응답하시면 하나님과 자신있게 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사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